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VOA 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이 내년 2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서 강력 경고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발표가 임박했다는 보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오 대변인은 스포츠 정치화를 그만두고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멈추라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주요 분야에서의 미국과 중국 양국 간 대화와 협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오 대변인은 또 미국 정치인들이 올림픽에 초대받지도 못했으면서 계속해서 외교적 보이콧을 선전하고 있다며 이는 정치적 조작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미국이 독자 노선을 강행할 경우 중국은 이에 대한 결연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자오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지난주 자신들이 제출한 제안 초안에 근거한 핵 협상 재개에 준비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드 하이티 부자대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6일 기자회견에서 이란 측이 밝힌 제안 초안에 대해 상대방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1일 이란 측은 미국 제재 해제와 핵 관련 활동 두 분야로 구성된 초안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독일 측은 이란의 제안에 대해 더 현실적인 제안을 내놓으라며 반박했습니다. 독일 외교부 대변인은 6일 밝힌 성명을 통해 이란의 제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 있다며 이는 앞선 타협안을 위반하는 것으로 성공적인 회담 결말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측 고위 관료 역시 지난 주말 이란이 밝힌 제안은 앞선 6번의 협상에서 이란이 내놓은 모든 타협을 번복한 것이라며 이란이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이란 핵 합의 보고를 위한 7차 회담이 약 5개월 만에 열렸으며 지난 3일, 5일 동안의 회담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미얀마 법원이 6일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 겸 외무장관에게 4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미얀마 내피도 법원은 이날 선동죄와 자연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치 고문에게 각각 2년씩 총 징역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지난 2월 군부가 반란을 일으킨 이후 실각한 미얀마의 실질적인 지도자였던 수치 고문에게 내려진 첫 법원 판결입니다. 내피도 지방법원은 최소 12개의 혐의로 수치 고문을 기소해 특별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다만 법원은 수치 고문의 연령과 건강상태 그리고 남은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최고 보건당국자가 최근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생각보다는 덜 위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5일 CNN 방송에 출연해 오미크론 독성에 대한 초기 분석은 약간은 고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오미크론 감염자가 처음 보고된 남아공에서 거의 수직적으로 증가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 변이 바이러스가 강한 전파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이르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독성이 그렇게 심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이어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견주어 중증을 야기하지 않고 덜 심각하다는 어떤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이자 대서양을 연안으로 두고 있는 적도 기니에 첫 군사기지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6일 미 정보당국의 기밀 정보를 입수했다며 중국이 적도 기니의 항구 도시인 다타에 해군기지 건설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복수의 미 정보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구체적인 중국의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아프리카의 대서양 연안에 중국군의 주둔을 통해 미국을 잠재적으로 위협하려는 셈법이 반영됐다고 전했습니다. 가봉과 카메룬 사이에 있는 바타는 적도기니 본토에서 가장 큰 도시로 앞서 중국은 이곳에 대규모의 상선이 드나들 수 있는 상업용 항구를 건설했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선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2021년 올해를 대표하는 인물 50명을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경제계와 연예산업, 금융, 정치, 과학기술 분야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준 인물과 단체, 또 새로운 개념 등을 엄선해서 블룸버그 50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하는 바로 그 명단입니다. 먼저 과학기술 부분에서는 청소년들 사이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SNS, 틱톡의 최고 운영 책임자입니다. 바네스 파파스 씨가 있고요. 정치계 인사로는 러시아의 반정부 활동가죠. 알렉세이 나발리 씨. 문화 부문으로는 영화 하이맘으로 8억 3,4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중국의 배우이자 감독인 지아링 씨. 또 드라이버 라이센스라는 노래를 발표해서 첫날에 1,500만 회 이상, 다음 날은 1억 차례 이상의 재생 기록을 세우면서 돌풍을 일으킨 미국의 신인 가수 올리비아 로드리고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는 곳으로 이곳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약국 체인 CVS 헬스의 최고 경영자 캐런 린치 씨가 미국에서 가장 높은 지위의 여성 임원이라는 수식어로 소개가 됐고요. 지난 1월 연방의사당 난입사태 당시 폭도에 맞섰던 경찰, 또 도쿄올림픽에서 생애 11번째 금메달을 목에 건 여자 육상선수도 블룸버그가 선정한 올해 인물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3명의 한국인도 보입니다. 방탄소년단 BTS로 한국 대중음악을 세계 정상에 올려놓은 기업가 방시 역시 세계 1억 4천만 명이 시청한 화제의 드라마를 만든 오징어게임의 황동혁 감독, 그리고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도출하는 데 기여한 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이회성 의장이 2021년 올해에 주목할 인사로 꼽혔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도시농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주간 프로그램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에서 워싱턴 DC의 수직 농장을 소개하고요. 올해로 175년 역사를 자랑하는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가운데 예술산업 빌딩이 아주 오랜 개보수 공사를 마치고 문을 열어서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2월 7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렸다가 대부분 지역은 낮부터 차차 맑아지고요. 함경남도와 강원도 동해안은 종일 구름 많이 낍니다. 원산 장전으로는 아침부터 오후 사이에 비나 눈 예보 있습니다. 기온 보겠습니다. 삼지연의 아침 최저 영하 15도에서 시작합니다. 장진 해산 김영권 역시 영하 11도에서 영하 12도 사이고요. 중강이 영하 11도, 평양 영하 1도, 신의주 영하 2도입니다. 개성은 0도, 함흥 1도, 청진 영하 2도, 장전이 영상 4도입니다. 낮 기온은 장진 해산이 0도에 머물겠고요. 중강은 2도, 함흥 11도, 청진 7도, 원산 10도입니다. 평양이 9도, 신의주 8도, 개성이 13도로 가장 높겠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가끔 비 내립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1에서 3미터로 오전에 먼바다 쪽 물결이 높겠고요. 서해는 0.5에서 2미터 사이입니다. 역시 오전에 그리고 먼바다 물결이 높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재판을 받고 있던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 고문에게 징역 4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란이 핵합의 복원 협상에서 그동안 타협이 이뤄진 사항을 모두 철회하고 추가 요구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보잉 737 맥스 기종의 운항을 다시 허용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자, 재판을 받는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 고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이네요.
네, 미얀마 법원이 6일 수치 고문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AFP 통신 등 여러 언론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수치 고문에게는 반란을 선동한 혐의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처를 위반한 혐의에 각각 2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윈민 미얀마 대통령에게도 나란히 징역 4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네. 자, 아웅산 수치 고문에게 적용된 혐의가 두 가지가 다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수치 고문은 모두 11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6일 선고가 나온 혐의 외에 이 허가받지 않은 휴대용 무전기를 취득한 혐의, 적에게 이로운 비밀 정보를 취득하고 이걸 유포한 혐의, 부정선거, 반부패법 위반, 그리고 정부 소유 토지를 할인된 가격에 임대한 혐의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선고 공판이 끝난 게 아니네요.
맞습니다. 이제 1차 선고가 나온 겁니다. 이들 방금 말씀드린 혐의 모두 유죄가 인정되면 이 수치 고문에게 최대 징역 100년형 이상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수치 고문, 미얀마의 실질적인 지도자였지만 군부에 의해서 축출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감행해서 민간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 정부를 구성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6일 선고가 나온 혐의 가운데 하나가 이 수치 고문이 반란을 선동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쿠데타가 난 이후에 수치 고문이 지지자들한테 편지를 보내서 이 쿠데타를 감행한 군부에 저항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이게 반란 선동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코로나 방역 위반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이 대중 집회를 했는데요. 이때 방역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네. 자, 쿠데타 이후에 수치 여사는 계속 구금된 상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구금되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은데요. 반면에 영국 BBC 방송은 수치 여사가 현재 가택 연금 중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아웅산 수치 고문,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네, 미얀마 민주화 투쟁의 상징적인 인물로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수치 고문은 지난 1989년과 2010년 사이에 거의 15년 동안 가택에 연금돼 있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2015년에 그가 이끄는 그 민주주의 민족동맹이라고 하죠. NLD. 이 NLD가 대선에서 신승을 하면서 실질적인 미얀마 지도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외국 국적의 아이가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되지는 못했고요. 대신 국가 고문으로 미얀마의 실질적인 지도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자, 수치 고문이 지난 그 민주화 투쟁 이력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또 큰 논란에 휩싸이지 않았습니까?
네. 2017년부터 이 미얀마의 소수민족이죠. 이 로힝야족 문제로 국제적으로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미얀마 정부군이 미얀마 이 로힝야족을 학살하는 것을 방조했다는 건데요. 그는 2019년에는 유엔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직접 나와서 이 로힝야족 관련 대처를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다시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건데요. 군부가 쿠데타를 단행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네, 군부는 작년 11월에 치른 총선이 부정선거였고 이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면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네, 수치 고문에게 지금 4년형이 선고가 됐는데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국제인권단체죠. 예, 국제앰네스티가 성명을 냈는데요. 성명은 이 거짓 혐의에 대해 수치 고문에게 내려진 가혹한 선고는 모든 반대파를 제거하고 미얀마의 자유를 질식사시키려는 군부의 결심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예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수치 고문에게 적용된 혐의, 형량이 다 부당하다 이런 지적이네요.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부 장관도 이번 조처가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억압하고 반대파를 억압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미첼 바첼레트 유엔인권 최고대표도 성명을 냈는데요. 이번 선고가 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위도된 것이라면서 수치 고문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지금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란 핵 합의를 복원하려는 협상이 시작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이란을 비난했군요.
네, 미국 국무부의 한 고위관리가 최근 로이터통신 등 언론들에게 이란이 지난 4월에서 6월 6차례 진행된 회담에서 자신들이 제안해서 어느 정도 타협을 이룬 상황에 대한 의견을 모두 철회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이란이 이번 협상을 도발적인 방식으로 핵 프로그램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을 무력화하는 그런 기회로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핵합의 복원 협상이 지난주에 일단 끝이 났죠?
네, 일단 3일에 끝이 났는데 완전하게 끝난 건 아니고요. 이번 주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간접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지난 4월 초부터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독일과 핵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을 6차례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이후, 그러니까 이란 대선 이후에 협상이 잠정 중단됐다가 5개월여 만인 지난달 29일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네. 자, 3일 협상이 끝난 뒤에 이 회담에 참여한 서방 나라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온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란이 이번에 새로운 조건을 첨가함으로써 이 협상 타결 전망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동안에 이란에 좀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던 나라죠. 중국, 러시아. 중국과 러시아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네, 미국과 유럽 나라들 말을 들어보면요. 러시아와 중국도 이란의 이런 태도에 당혹감과 실망감을 나타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란의 반응 보겠습니다.
네, 이란은 반대로 미국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고위관리가 5일 관영 타스님 통신에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완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회담 진전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미국 정부가 최대 압박 정책을 철회하고 다른 유럽 나라들이 정치적인 의지만 보여준다면 즉각적인 협상 타결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란 핵합의가 원래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이란이 개발 중인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면 미국과 국제사회가 기존에 이란에 부과했던 경제 제재를 완전하게 풀어준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이란 핵합의는 지난 2015년에 당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주도로 체결됐습니다.
네, 그러다가 3년 뒤에 이 핵합의가 위기를 맞은 거죠?
맞습니다. 2018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존 핵합의가 불충분하다면서 재협상을 요구하며 이 핵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바 있습니다.
네, 그 뒤 이란은 핵합의를 점진적으로 무력화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라늄 농축 농도와 농축 양을 늘렸고요. 또 IAEA의 사찰 활동을 제한하는 등 핵합의를 조금씩 무력화하면서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네, 그러다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극적으로 이 핵합의를 복원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는데 자,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쭉 정리를 해보면요.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란은 6일에도 협상을 재개할 뜻을 밝혔는데요.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자신들이 제출한 방안이 모두 협상이 가능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보잉 737 맥스 기종의 운항을 허용했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중국 민용항공국, 줄여서 중국 민항국이 3일 성명을 냈는데요. 운항 허가를 받게 되면 기존 보잉 737 맥스 기종의 상업 운항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점진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가 737 맥스의 운항을 중단시켰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네, 앞서서 중국은 2018년 10월에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와 2019년 3월 에티오피아 항공 소속 737 맥스 여객기가 잇따라 추락해서 모두 346명이 숨지자 바로 해당 기종의 운항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중국뿐만 아니고 미국이나 한국 등 많은 나라가 이 기종의 운항을 중단시켰습니다.
네, 사고 원인을 조사를 했더니 해당 기종에 지금 결함이 있었다 이렇게 밝혀졌던 거죠.
그렇습니다. 조사 결과 자동항법장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 비행기들이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중국 정부가 이 사고 기종의 운항을 다시 허용했다는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보잉 측은 결함이 드러난 이 자동 항법 장치의 운영 체제를 수정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민항국은 항공사 측에 해당 기체 개보수와 조종사들에 대한 추가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네. 자, 그동안 중국 말고도 많은 나라가 이737 맥스의 운항을 재개시켰죠.
네, 사고가 났던 인도네시아 등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 미국 등 180개국 이상이 해당 기종의 운항 금지 조치를 해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유독 이 운항 금지 해제가 늦어졌습니다.
운항 재개가 늦어졌다는 것이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였습니까?
네, 몇몇 전문가는 이 무역 분쟁 등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 관계가 운항 재개 결정이 늦어진 데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보잉 측의 반응 볼까요?
네, 이번 결정이 중국 안에서 737 맥스의 안전한 운항 복귀에 있어서 중요한 전기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2일에는 또 보잉사 주식 가격이 7.5% 이상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중국은 보잉사에 있어서 아주 큰 시장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737 맥스 운항 금지가 보잉사에 큰 타격이었습니다. 이 운항 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전엔 보잉이 매년 제작하는 737 맥스 가운데 4분의 1을 중국에 공급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보잉이 재고로 737 맥스 약 370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3분의 1이 중국 측에 들어갈 물량이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정욱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인 오미크론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은 오미크론이 전파력은 강하지만 심각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거물급 정치인으로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지낸 밥돌 전 상원의원이 98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지난 11월 미국의 신규 일자리 수가 기대에 못 미쳤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을 하면서 지금 관련 연구가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미크론의 심각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미크론이 이 변이가 전파력은 강하지만 이 사람들의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미 보건당국자들이 주말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밝혔습니다.
예, 궁금하네요.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예, 앤서니 파우치 백악관 수석의료보좌관이 5일 CNN 방송에 출연해 오미크론이 처음 보고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발병 현황을 봤을 때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이 강한 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의 심각성이 대단한 수준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자, 결론을 내리기에는 좀 더 경험이 축적돼야 하겠지만 초기 징후로 볼 때 계속해서 입원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델타 변이보다는 덜 위험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오미크론이라는 변이가 앞서 나온 델타 변이보다는 중증 위험은 적다 이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프랜시스 콜린스 국립보건원 NIH 원장은 5일 NBC 방송에 출연해서 오미크론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콜린스 원장은 과학자들이 관련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면서 오미크론이 마지막 변이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변이가 그럼 또 나올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오미크론은 이 외피 스파이크 단백질의 변형이 30개가 넘는 등 이 돌연 변이가 5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자, 콜린스 원장은 지금껏 본 것 중 가장 많은 돌연 변이라며 오미크론은 골칫거리 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오미크론 변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주 빠르게 확산하고 있죠?
예, 오미크론 변이는 남아공에서 처음 보고된 지 일주일 만에 총 45개 나라로 퍼졌고요. 미국에서는 지난 1일 캘리포니아주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6일 현재 총 16개 주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보고됐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이 확산 속도가 제법 빠르네요.
예, 러시아 월란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은 5일 이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CDC는 현재 확산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자, 오미크론이 심각성은 낮아도요. 이렇게 전염률이 높으면 방역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월란스키 국장은 오미크론이 가장 많은 돌연변이를 갖고 있는 만큼 기존의 면역력을 벗어나는 또 다른 전염성 변이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자, 거기다 앞서 나온 델타 변이가 현재 미국의 우세종이 된 것도 우려되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월란스키 국장은 현재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가운데 99.9%는 델타 바이러스 확진자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미국의 보건당국 전문가들은 이런 변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뭐라고 합니까?
예, 월란스키 국장은 기존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선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백신 접종 확대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변이가 계속 출현하는 상황에선 면역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데 이 코로나 백신을 통해서 면역력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월란스키 국장은 기존의 백신이 최소한 중증과 입원 환자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란 희망을 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변이 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수 있는 백신이 나올 가능성은 아직 없는 건가요?
이 월란스키 국장은 오미크론 변이에 특화된 백신에 대한 논의가 이미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백신 제조사들과 오미크론 특화 부스터샷에 대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걸 두고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월란스키 국장은 FDA의 승인이 나오면 CDC도 신속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자,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 변이의 확산이 백신 접종률에 좀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그런 걸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떨어지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지난 2일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인구는 여전히 6천만 명에 달합니다.
네. 자, 오미크론이 확산함에 따라서 6일부터 여행객에 대한 규정도 강화되죠?
예, 미국에 입국하려는 여행객은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는 건 물론이고요. 미국행 비행기 탑승 하루 전에 실시한 코로나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 일부 전문가들은 해외 항공편뿐 아니라 국내선에도 이런 강력한 제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콜린스 NIH 원장은 국내선 규정 강화는 과도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해외 항공편에 대한 규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거물급 정치인입니다. 밥돌 전 상원의원이 숨졌다는 소식이네요.
네, 2차 세계대전 때 입은 치명적인 부상을 극복하고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미국 정치권의 거물 밥돌 전 상원의원이 5일 향년 98세로 타계했습니다. 이 돌 의원의 부인인 엘리자베스 돌 전 상원의원이 운영하는 엘리자베스 돌 재단은 5일 성명을 내고 고인이 잠자던 중 세상을 떠났다며 그는 지난 79년 동안 미합 중국을 충직하게 섬겼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밥돌 전 상원의원이 지병이 있었습니까?
예, 돌 전 의원은 지난 2월 폐암 4기 판정을 받았다고 밝히고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었습니다.
네. 자, 돌 전 의원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예, 돌 전 의원에 대한 참 수식어가 많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자 굵직한 입법을 여러 차례 추진했던 영향력 있는 상원의원, 세 차례 대권에 도전한 정치인 등으로 묘사되는데요. 뭐 또 강직한 성격과 화법을 가졌지만 뛰어난 협상력을 가진 정치인이자 유머가 넘쳤던 정치인으로도 미국인이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네, 수식어만 들어봐도 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밥돌 전 상원의원의 발자취도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예, 돌 전 의원은 1923년 미 중부 캔자스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유제품을 팔고 어머니는 재봉틀 등을 판매하는 상인이었는데요. 이 대공황 시기에 자라면서 의사를 꿈꿨던 돌 전 의원은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생의 변화를 맞게 됩니다. 1944년 이탈리아로 파병된 이후에 이듬해 이 독일군의 공격으로 중상을 입었는데요. 오른쪽 팔과 신장, 척추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서 한동안 목 아래가 전신 마비로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치인이 된 겁니까?
예, 불굴의 의지로 재활에 성공하면서 의사 대신 정계로 방향을 튼 겁니다. 예, 1969년부터 27년간 캔자스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을 맡았고요. 1985년부터 1996년 은퇴 때까지는 상원 공화당 대표를 맡게 됐습니다. 하지만 끝내 이 백악관 입성의 꿈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네, 네. 이 대권 경선에 여러 차례 도전을 했다고 했죠?
예, 지난 1976년 대선 때 제럴드 포드 대통령의 부통령 후보로 나섰지만 고배를 마셨고요. 이후 1980년과 1988년에는 공화당의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1996년에는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됐지만 이 재선 도전에 나선 민주당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에게 패했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로는 2차 세계대전 기념사업회와 참전 용사들을 돕는 일 등에 몸담았습니다.
네. 자, 돌전 의원의 타계 소식에 정치권에서는 초당적인 애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요?
예, 조 바이든 대통령은 5일 성명을 내고 이 돌 전 의원은 위대한 세대의 전쟁 영웅이자 가장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라고 추모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돌 전 의원과 20여 년간 함께 또 이제 상원 의원 생활을 했었는데요. 돌 전 의원의 폐암 소식에 직접 병문안을 가며 이 정파를 뛰어넘는 우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돌 의원이 미국 역사에서 존경받을 만한 극소수 정치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도 애도 성명을 냈군요.
예, 같은 공화당 소속이었던 조지 부시 전 대통령도 돌 전 의원은 미국의 가장 훌륭한 가치를 대표했던 인물이라고 평가했고요. 돌 전 의원의 대선 경쟁자였지만 이후 돌 전 의원에게 민간인에게 주어지는 최고 영예인 대통령 자유의 메달을 안겨준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돌 전 의원은 전쟁 영웅이자 평생을 위해 미국인을 위해 헌신했다고 추모했습니다. 또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이 돌 전 의원의 지지를 받았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성명을 내고 이 돌 전 의원은 공화당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달 11월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됐네요.
예, 노동부는 3일 발표한 자료에서 지난 11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21만 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시장이 전망했던 것과 차이가 있습니까?
예, 꽤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우존스와 월스트리트 저널 등은 11월 신규 고용이 57만 3천 개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뭐 실제로는 전망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겁니다.
그럼 그 앞선 달, 그러니까 10월과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예, 뭐 앞선 달과의 차이도 큰데요. 지난 10월 신규 고용 건수는 53만 1천 건에서 54만 6천 건으로 상향이 조정됐는데 11월 수치는 그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이번 수치는 지난 2020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특히 어느 분야에서 이 새로운 고용이 줄어들었는지 볼까요?
예, 앞선 10월엔 레저와 접객업 부분이 신규 고용을 견인했는데요. 11월에는 반대였습니다. 자, 10월에는 이 부분에서 17만 개 신규 고용이 이뤄졌는데 11월엔 불과 2만 3천 건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감소한 분야도 있는데요. 바로 소매업입니다. 자, 10월에는 이 부분에서 3만 7천 개 신규 고용이 있었는데 11월에는 일자리가 오히려 2만 개가 줄었습니다.
네, 이번 수치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옵니까?
네,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CNN 방송과 CNBC 방송 등은 해당 소식을 전하면서 모두 실망스러운 수치라고 전했습니다. CNN 방송은 또 이번 수치가 실망스러운 이유로 앞으로 다가올 상황에 우려할 만한 부분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추가로 우려할 부분이 있다는 건데 어떤 걸까요?
예, 최근 새롭게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입니다. 이번 수치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 전에 나온 자료라는 건데요. 일부 경제 전문가는 새로운 변이의 출현으로 12월에는 고용 속도가 더 느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CNN 방송은 전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올해 2021년의 전반적인 고용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도 보겠습니다.
예, 올해 평균 신규 고용 건수는 55만 5천 개고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인 지난 2020년 4월 1일에 총 1,850만 개 신규 고용이 이뤄졌습니다. 이는 팬데믹 기간 이전보다 약 390만 개, 즉 2.6%가 모자라는 수준입니다.
네. 자, 이번 노동부 발표에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요.
예, 바로 실업률입니다. 앞선 달에 4.6%보다 0.4%포인트 떨어진 4.2%로 실업률이 집계됐습니다. 자, 11월에 실업인구는 54만 2천 명 줄어든 690만 명인데요. 노동부는 11월 실업률은 지난해 2월부터 4월에 나온 수치보다 훨씬 더 낮은 수치라고 강조했는데, 다만 팬데믹 이전 기간의 실업률 3.5%, 또 실업인구 570만 명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경제 수치 하나 더 살펴볼까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가 됐습니까?
예, 노동부는 하루 앞선 지난 2일 발표한 자료에서 지난달 27일까지 한 주간 집계된 이 계절 조정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2천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선 주는 기존 발표보다 5천 건이 줄어든 19만 4천 건으로 수정이 됐는데, 이번에 약 2만 8천 건이 증가한 겁니다.
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그동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었죠.
예, 앞서 8주 연속으로 계속 줄었었는데요. 이번 발표로 감소세는 일단 멎었습니다. 노동부는 다만 최근 4주 동안의 평균 신청 건수는 23만 8,750건이라고 밝히면서, 이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죠?
예,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날 발표된 자료는 미국의 역사적 경제 회복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고용 회복은 강하고, 또 미국의 코로나 전략은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거리를 찾고 유지하게 만든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이어집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김현숙입니다. 지구 온난화의 주된 원인으로 알려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원에는 에너지 연소와 산업 공정, 폐기물 등이 다 포함되는데요. 농업 부문에서도 적지 않은 온실가스가 배출된다고 합니다. 미 환경보호청은 미국 전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10%가 이 농업 부분에서 배출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도시 농업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도심 속 농장, 수직 농업. 농사를 지으려면 식물을 심을 땅이 필요한데요. 워싱턴 DC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농사 지을 공간이 마땅치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인공지능 AI 기술을 이용해 도심의 건물 안에서 수경 재배가 가능한 일명 수직 농장이 등장했는데요.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식물 재배판을 차곡차곡 올려서 식물을 기르는 방식이지요. 디스트릭 오브 콜롬비아 대학의 도시식량센터에서도 바로 이 수직 농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의 토머스 위트 연구원은 수직 농장과 같은 재배 방식을 도입하면 어디서든 농사가 가능하고 전통적인 농경지보다 3배에서 많게는 10배에 달하는 식량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실내 공간에서 기후적 환경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해충의 피해가 적고 따라서 제초나 농약 사용도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수경 재배이다 보니 영양분을 따로 줄 필요도 없고 화학 비료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장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면을 따져볼 때 수직 농장은 기존의 농장보다 면적 대비 생산성이 훨씬 높은 거죠. 이 수직 농장에서 키운 농작물은 이 지역 비영리단체나 구호단체로 기부된다고 하는데요. 이 농장이 도심 한가운데 있다 보니 도시 소비자들에게 빠르고 안전하게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도 이 수직 농장의 강점이라고 합니다. 이 농작물 이송에 따르는 환경오염도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On average in the U.S., the food miles can add up to anywhere from 1,500 to 2,000.
버지니아 주립대 지속가능한 도시농업학과의 레너드 기틴즈 교수는 미국에선 평균적으로 식량이 식탁에 오르기까지 1,500마일에서 2,000마일, 즉 2,400km에서 3,200km를 이동한다고 밝혔는데요. 우리 식탁이 오르는 이 농작물이 이동한 거리를 다 합치면 엄청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누구나 자신이 사는 집안이나 집 밖에서 농작물을 기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는데요. 태양빛과 약간의 공간 그리고 인내심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기틴지 교수는 심지어 아파트에 협소한 베란다에서도 농산물을 기를 수 있다고 했는데요.
You just have to match whatever you're growing on, maybe the amount of sunlight that you're getting.
집에 태양이 드는 정도에 맞게 농작물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빛이 드는 시간이 6시간을 넘어 8시간 정도까지 이른다면 토마토나 고추를 기를 수 있다고 하고요. 만약 빛이 별로 안 든다면 잎채소를 길러볼 수 있다는데요. 근대나 시금치 같은 건 해가 별로 안 들어도 잘 자란다고 하네요. 이 수직 농장은 환경적인 이유 외에 도시 지역 식량 조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인구가 90억 명을 웃돌게 되는데요. 인구의 3분의 2는 도시에서 거주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CS Moore is almost revolutionary, right? We're revolutionizing how food is grown, where it's grown.
토마스 위트 연구원은 이런 상황에서 수직 농장은 농업에 있어 혁명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식량이 자라고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공급하는지에 있어 대변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일각에선 이런 수직 농장과 같은 현대적인 농업 방식을 일종의 유행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앞으로 도심 농장은 필수적인 농업 분야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17년 만에 다시 문을 연 예술산업박물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의 자랑이라면 세계 정치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을 보여주는 의사당과 백악관도 있지만 이 내셔널몰이라는 공원을 중심으로 줄지어서 있는 스미스소니안 박물관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DC 안에만 11개, 그리고 수도 지역 전역에 6개에 달하는 스미스소니안 박물관들은 다양한 주제와 함께 입장료도 무료다 보니 많은 관광객의 사랑을 받고 있죠. 이 스미스소니안 박물관은 2021년에 개관 175주년을 맞았는데요. 스미스소니안 박물관 가운데 두 번째로 오랜 역사를 가진 예술산업 빌딩이 최근 재개장을 해서 관람객들을 맞게 시작했습니다. 개관한 지 140년이 된 예술산업 빌딩은 지난 2004년부터 문을 닫고 이 개보수 작업 중이었는데요. 스미소니언 개관 175주년을 맞아 미래라는 주제로 임시 재개장을 한 겁니다.
You know, I hope visitors leave here with the ability to imagine the future they want and not the future they fear.
레이첼 고슬리스 예술산업박물관 관장은 관람객들이 전시를 통해 두려운 미래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상상하며 전시장을 떠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는데요. 사람들이 미래를 걱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올 위대한 생각과 해결 방안들을 기대하고 상상하는데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전시는 미래에 만나볼 수 있는 150가지의 전시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부터 기후변화, 미래의 슈퍼영웅에 대한 전시물들이 전시장을 가득 채우고 있죠. 예술가인 타미코 틸 씨는 증강현실을 이용해 미래의 도시를 상상해 볼 수 있는 전시를 기획했는데요. 태블릿 PC를 이용해 주위를 들여다보면 가상의 꽃과 곤충들이 마치 실물처럼 화면에 떠오릅니다.
We chose the topic then rewilding as a way that the city of Washington D.C.
틸시는 워싱턴 D.C.의 생태 복원을 전시의 주제로 선택했다고 했는데요. 시멘트 건물로 둘러싸인 도시에 자연을 투과해 미래의 도시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틸 씨는 현실 증강을 통해 정원의 아름다운 꽃과 각종 곤충도 볼 수 있겠다는데요. 뭐 나비 같은 친숙한 곤충뿐 아니라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생태계에는 꼭 필요한 곤충까지 구현해냈다며 이게 바로 이 전체 생태계를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술가 네트리스 게스켄스 씨는 전통적인 미술품이 없는 미래를 상상할 수 없다며 다만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 전통 예술을 새롭게 구현해 냈다고 하는데요.
I'm collaborating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so it's a new way of creating portraiture. So it's a
게스켄스 씨는 이 작업에 인공지능 AI를 도입했다며 이는 새로운 방식의 초상화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AI를 통해 기계의 인간적인 요소를 활용하면 전통적인 방식과는 새로운 차원의 초상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술산업박물관의 전시는 관람객들이 직접 만지고 소통할 수 있는 전시물들이 많은데요. 전시관 측은 미래의 예술은 지금보다 이 상호작용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래를 주제로 한 예술산업박물관의 전시는 2022년 7월까지 계속되는데요. 그리고 나면 다시 문을 닫고 몇 년간의 개보수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used to, 뭐뭐 하곤 했다, used to와 usually, 보통, 대부분, usually가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some English learners, it is easy to confuse the adverb usually with the modal verb used to.
영어 학습자들에게는 부사 usually와 법 조동사 used to를 혼동하기 쉽습니다. 법 조동사는 조동사의 일종입니다. 조동사는 본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본동사만으로는 나타내기 어려운 의미를 전달할 때 쓰입니다. 법 조동사는 가능이나 추측, 권유, 허가, 과거의 습관 등을 나타낼 때 쓰이는 동사로 can, may, must, used to, will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법 조동사입니다.
They sound somewhat similar. used to, usually.
used to와 usually는 약간 비슷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And both deal with habitual actions or states.
그리고 둘 다 습관적 행동이나 상태를 다룹니다.
The modal verb used to is about past habits or states.
법 조동사 used to는 과거의 습관이나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The adverb usually is about present habits or states.
부사 usually는 현재의 습관이나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과거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When I was a teen, my friends and I used to jump into the water from cliffs as high as 50 feet. We used to be fearless. Those were crazy times, but a lot of fun.
내가 10대 때 친구들과 나는 50피트 높이의 절벽에서 물로 뛰어내리곤 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정상이 아닌 미친 시간들이었지만 정말 재밌었습니다. 이 사람은 과거의 반복적 행동을 설명하면서 법조동사 use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He also uses it to describe a past state.
그는 또 과거의 상태를 묘사하는데도 use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He and his friends lack of fear.
그와 그의 친구들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Used to indicates that none of these things are still true now.
Used to는 이런 것들이 지금도 계속 사실은 아니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른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현재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I'm a lot older now. I do not usually jump off of cliffs anymore. But when I do, they are usually less than 20 feet high. And I'm usually a bit scared.
나는 이제 나이가 제법 들었습니다. 나는 보통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게 되면 보통 20피트 미만에서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좀 무섭습니다. 방금 들으신 문장에서 이 사람은 현재의 습관과 마음 상태를 묘사하는데 usually라는 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I'm usually a bit scared. 나는 대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대부분 무서운 감정이 듭니다. usually를 사용해서 현재의 습관과 마음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문장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m a lot older now. I do not usually jump off of cliffs anymore. But when I do, they are usually less than 20 feet high. And I'm usually a bit scared.
애드버브, usually. Modal verb, used to.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이 시간에는 used to. 과거의 습관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 usually, 현재 습관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는 것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